제2장 성경을 읽는 방법.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주의하였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주의해 보기로 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옳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세 방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비결이고, 둘째는 성경을 읽는 실행이며, 셋째는 성경을 읽는 계획입니다. 성경을 읽는 비결. 상고함.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성경 안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상자를 엎어서 그 물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한마디는 우리의 현재의 필요이며 어떤 한마디는 현재 우리는 우리가 얻은 계시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어야 하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성경의 계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상고해 본다는 말은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에 대해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어떠한 상황 아래서 썼는지,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 이 말씀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등에 대해 천천히 묻고 자세히 해답을 찾을 때까지 상고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과 관련되는 구절을 신구약으로부터 모두 찾아보아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세히 찾아보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무엇을 찾아야 할 줄을 알지만 때로는 무엇을 찾아야 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때로는 찾고자 하는 바가 한 가지나 때로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고하는 태도는 마땅히 매우 세심해야 하고 자세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문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묵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두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며 그대로 분명치 않을 때에는 분명해질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로 단번에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심지어 백 번까지라도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억지로 머리를 써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려 할 필요도 없으며 억지로 빛을 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사용하여 나온 것은 영이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찾아낸 교리는 영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고 천천히 상고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결점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근거삼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얼마인지를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면에서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말과 다른 사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다만 다른 사람의 말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읽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암송.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머리로만 성경을 외우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온유하고 순복하며 하나님께 열려 있고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그것을 외우지 않고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외우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신명기 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시험에 대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즉시 이사야서를 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과 보내심 받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성경에 익숙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자세히 읽고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은 만큼 잊어버리게 되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한면으로 상고하는 태도로 읽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암송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처음 몇 년 동안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잘 암송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91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2장 3장, 계시록 2장 등은 모두 외워야 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마도 하루에 몇십 구절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5분, 10분의 시간을 들여 한 절씩 잘 읽고서 한편으로는 상고하고 한편으로는 기억한다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은 책은 6개월이면 곧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개월이면 다 외울 수 있으며 히브리서는 10개월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만 시간을 들인다면 요한복음과 같은 책은 18개월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잘 읽고 최소한 한 절씩 외운다면 신약 가운데 중요한 성경은 4년간이면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력이 비교적 좋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기억력이 비교적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외우는 정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비록 기억력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처음 4년 중 최소한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운다면 신약 성경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고 태도가 온유하다면 성경을 외우는 것이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만약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외우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외운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저장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응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계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성경 말씀을 저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은 단지 성경을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얻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억하는 데 익숙해 있고 많이 기억하고 있다면 계시와 빛비춤을 얻기가 쉬우며 성령으로 하여금 영 안에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문장의 큰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절 자체를 외워야 합니다. 또한 외울 때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분명하게 외워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구절의 성경 외에도 중요한 곳을 그 구절들과 연결시켜 잘 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엘리사와 엘리야의 노정, 바울의 전도 여행의 노정, 베드로의 전도의 노정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다 외울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유대 땅에서의 사역은 많은 지방을 거치셨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역의 부분을 상당히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 땅에서의 사역이며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또한 레위기의 일곱 절기와 여섯 가지의 제사도 시간을 들여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운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안에 있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와 열 번을 언급한 성령에 관한 일을 외울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어찌하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성경 문구를 한자 한자를 외우고 작은 부분 한절 한절을 외워야 합니다. 이외에 성경 66권의 순서도 마땅히 익숙해지도록 외워야 합니다. 비교. 다만 상고하고 암송하는 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며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곧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빛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빛으로부터 저 빛으로 이끄는 곧 두 빛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성경 안에서 서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예언이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는 풀 수 없다는 뜻으로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문법에 따르면 베드로가 말한 예언은 그것의 사사로운 뜻에 따라 풀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구절이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 베드로가 여기서 한 말은 너무나 유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사사로이 하나님의 예언을 풀이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아는 바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러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사사로이라는 말은 곧 그 자체의 해석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사사로이 예언을 풀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예언이 그 자체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모두 다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나타내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만 그 자체의 해석으로 무엇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자체의 해석으로 예언을 푼다면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니엘 9장을 읽을 때 다만 다니엘 9장만을 가지고 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읽을 때에도 다만 계시록 13장만을 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단지 다니엘 9장이나 계시록 13장을 그 자체의 해석으로 푼다면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언을 푸는 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곳의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곳과 비교해 보아야지 그 자체의 말씀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 가르침이 있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고 해석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산출되는 것은 대부분이 한두 구절의 성경 구절만을 붙잡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몇 구절의 성경을 인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사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릇 많이 비교할수록 사사로운 뜻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의 성경을 읽을 때 열 구절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다섯 구절의 성경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만 열 구절의 성경을 찾아보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비교해 볼수록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 구절만을 찾아보고서 임의로 마음대로 아주 큰 것을 그 위에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 이는 한 구절의 말씀을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자체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9장은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전쟁하실 때 입에서 날카로운 검을 토해내어 모든 대적을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다만 그 자체로 해석한다면 주님의 입에 검이 한자루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 검이 매우 빠르고 날카로우며 아주 빛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성경은 다만 그 자체 해석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고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찾아보면 이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찾아보면 처녀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를 말하여 하빌의 교회를 가리키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열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열은 다섯을 둘 합쳐놓은 것으로서 다섯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읽을 때 우리는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까지이며 신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했으며 계시의 말씀이 진보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구약에도 있으며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니엘서가 없다면 계시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해 본다면 계시록은 다니엘서보다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혹은 계시록 2, 3장과 마태복음 13장을 비교해보고 계시록 4, 5장과 빌립보서 2장을 비교해보며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비교해보며 다시 다니엘서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며 해석할 때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루고 있고 어떤 일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주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지 않고 다만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마가는 주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누가는 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합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의 기록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왜 다른지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찾아본다면 곧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승천을 말하지 않았으며 마가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승천을 말합니다. 누가는 영광을 얻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승천을 말하고 또한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여전히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로 말하기 때문에 승천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복음서에는 모두 특징이 있는데 서로 비교해야만이 비로소 그 특징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사람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다만 성경을 읽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성경의 생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읽지 않을 때 항상 묵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의 뜻은 영을 생각함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다만 영을 생각함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고 영의 몰입함일 뿐 아니라 영의 몰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언제든지 생각을 돌이키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진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나깨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읽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만이 성경을 찾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읽지 않을 때도 성경 안에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한 방면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는 처리받은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들여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풍부하게 됩니다.